꼭 39년 전이죠. 39년 전에 한국의 광주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때 계셨어요, 한국에? 네. 우리 광주 사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들은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혹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9년 만에 그날에 대한 증언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죠. 미국의 정보국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어렵게 증언을 해주신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과 진실들이 적지 않게 드러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 비밀이 없나요?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고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법정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혹은 밝혀내지 않는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신이라는 존재는 꼭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게다가 신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짓고 못 살아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수많은 죄를 인생을 살면서 지어왔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요. 이 세상의 온갖 소식을 듣다 보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죄를 우리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가르치셨던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앞에 놓인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히려 이제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사실과 원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대입해보고 내 마음과 영혼에 늘 대입해봐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뜻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최고형인 그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는데, 그것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냥 옷을 입고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옷을 다 벗겨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원래 누가 받았어야 할 수치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의 수치였어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인지, 두 번째는요, 무죄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묵하시고 힘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 무작정 죄를 뒤집어 엎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조롱을 해댔습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숨은 것, 아니 우리가 숨긴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창조 타락 구속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 반응과 대처가 어떠했죠?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이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숨겼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숨기는지, 우리는 왜 숨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담, 하와 핑계 대시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과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용서해 주세요. 지 아들도 똑같아요.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숨기고 감추고 하는 그 모습들이 더 발전이 됐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죠.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숨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숨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실대로 밝혔어야 돼요. 네, 물론 부끄럽고 두려웠겠죠. 왜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치를 모르셔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 물리적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또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감추지 말았어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숨긴 비자금이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어딨어? 내놔. 여러분, 인간은요, 이와 같이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한 비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핑계뿐인 변명뿐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6절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자신의 진심, 호의, 그 기회를요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때리고 죽여버리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용서와 은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어떻게 하셨죠?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말을 듣질 않았어요. 최후로 보낸 이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깨달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을 인간들이 죽여서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실상과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의 숨은 것이 드러났고 우리의 숨긴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는 구약의 예고 하나는 신약의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누가 번뜩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다윗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산의 대장부였습니다. 근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인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뭔지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그리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은 분명해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를 얻게 된 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말이 뭐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게다가 동시에 또 하나를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은 절대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요, 죄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죄인으로 드러내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어쩌면 희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줄곧 죄인들과 유달리 깊은 관계를 맺고 지내셨어요. 심지어 스스로를 죄인의 친구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표현이 누구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기꺼이 어울리시고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죄가 생각나거든 곧장 주저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하는 수 없이 친히 여러분의 그 숨은 것, 여러분이 숨긴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때에 나는 버티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어 제치시고 드러내실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아시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싶으셔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시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무섭게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하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말없이 덮어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그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아갈 용기도 그리고 힘조차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가오실 때 그때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상처, 또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보다도, 수십 년을 같이 한 친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은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을 두 손 모아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 드러난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으로 덮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허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자기 손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손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아프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